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연방 검찰이 오늘 테러 단체에 연루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야신 A, 모하메드 B, 아부바커 O로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주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성명에서 네 번째 용의자는 구금됐다가 어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브뤼셀에서는 우익단체들의 이민 반대 시위가 발생해 경찰이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테러 희생자 추모 행사장에 난입해 이민 반대 구호를 외치고 과거 나치 독일 병사들의 경례를 흉내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파키스탄 동부도시 라호르에서 어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사망자 수가 적어도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가 30명 포함돼 있으며 부상자도 300명이 넘는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 오전 라호르 사건 현장을 방문해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비난하고 극단주의와 테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 백악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테러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팔미라 타라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확대 군사작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시리아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앞서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ISIL이 지난 10개월간 점령하고 있던 고대 도시 팔미라를 탈환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팔미라 탈환은 중요한 성과이자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동맹군의 효율성이 새롭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전투 과정에서 ISIL 반군 400명이 사살됐고 친정부군도 180여 명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은 전문가들이 며칠 안에 팔미라에서 ISIL이 파괴한 유물과 유적의 피해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동남아시아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비만 실태가 위험 수준이라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유니세프와 WHO는 오늘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양실조와 비만에 시달리는 어린이들로 인해 건강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린이들의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영양실조로 인한 비전염성 질환 치료를 위해 연간 2,48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경우 어린이의 12%가 과체중이었으며 같은 비율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역시 11%의 어린이들이 비만인 반면 영양실조 어린이들도 7%에 달했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반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오늘 포로로 붙잡고 있던 109명의 예멘인들과 반군에 억류돼 있던 사우디인 9명을 맞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군은 성명에서 사우디인들이 어디에 어떻게 구금돼 있었는지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멘인들의 경우 사우디와의 국경 인근에 억류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예멘 내전 과정에서는 6천여 명이 사망하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지난주 예멘 내전 당사자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휴전에 돌입하기로 하고 18일에는 쿠웨이트에서 평화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시진핑 국가주석 사임 요구 공개 서한의 작성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언론 매체 우지에에서 4명, 이 매체와 관계된 기술업체에서 10명 등 적어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지의 뉴스 웹사이트와 사회 연결 매체 계정은 이달 중순부터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베이징에서 자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자유기고 언론인은 지난 15일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자자 기자의 동료들은 그가 이번 서한 공개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여러 단체들을 동원해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북한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일부 지원 활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여러 곳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의 정치, 사회, 종교 등 각종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27일 성명을 내고 미한 합동군사훈련을 무모한 북침전쟁 책동이라며 미국과 박근혜 한국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의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하게 진 뭉개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북침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 성전에 떨쳐나서야 한다며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북한의 대남단체인 민족화해협의회는 남북관계를 차디찬 얼음장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노동당의 어용 정당으로 알려진 사회민주당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등도 비슷한 내용의 비난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군 조직이나 대남기구가 했던 북한의 대남 위협에 정당이나 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나선 데 대해 김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경쟁의 한 단면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뭐 지난번 3차 핵실험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체제 내부에 김정은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이런 행태가 매우 안타깝다며 결국 북한과 지도부의 수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당과 사회단체 이름에 이런 비난 성명을 낸 데 대해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입니다.
지금 총선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북한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단체가 한국에 있는 그 야당이나 국민들이 정부에 압박을 넣어서 대북 정책을 바꾸도록 해라. 결국은 총선에 있어서의 어떤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하는 선전전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겨냥한 비난전에 나선 것은 총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돼가는 양상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앞서 26일 한국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낙선투쟁 구호를 발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이른바 전체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내고 한국의 이번 총선을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역사의 날로 만들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남 갈등을 유도해서 야당에 유리한 총선 국면을 유도하려면은 북한이 무력 시위나 아니면 군사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가지고 야당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봅니다.
김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총선 기간 동안 한국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나 핵 또는 미사일 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쉽게 저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오늘 박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에서 북한 핵개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 분자가 핵물질이나 핵시설 등을 악용하는 테러에 대응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회의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안팎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핵안보정상회의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전직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인지 지금처럼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지 전망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전화 간담회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엄격한 조건을 고집해 나갈지 긴장 완화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방지를 위해 대화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설지를 결정하는 흥미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ther the U.S. continues to insist on stringent conditions for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핵 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 간 비공식 면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과 한국 등 미국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의견 사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미한일 3국이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4차 핵안보 정상회의는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각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시행한 뒤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안보리의 새 대북결의 2270호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기존의 제재들을 넘어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solution really indicates the depth of Chinese anger and frustration with Kim Jong-un.
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이란처럼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추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지 아니면 추가 핵실험으로 도발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재처리 문제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등 테러 조직으로의 핵물질 유입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됐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8월 5일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내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대북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은 6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군 수용 물자를 수출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군사 교관 등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42개 나라만이 지난 2013년 대북결의 2094호와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천무를 운영하는 부대를 방문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력전 개념에 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으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 로켓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최대 사거리 80km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진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ISR 자산이라든가 무인 정찰기 그리고 아서케이 등과 같은 대포병 레이더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천무라든가 에이테킴스와 같은 지대지 능력과 그리고 슬램 ER과 같은 공대지 능력 등을 통합해서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한 동맹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포괄적 미사일 대응 전략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과 KAMD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28일 다연장 로켓 천무의 운용 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서울 불바다 위협과 최후 통첩장 발표 등 군사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이 천무 대대를 찾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주문한 건 북한이 최근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을 강화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6일 장거리 포병대의 최후 통첩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개별 군부대의 전투 대기 상황을 전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소형화, 정밀화된 핵무기 등 전략군의 강력한 타격수단이 한국과 미군기지,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물리적으로 없앨 발사 대기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첫 입성한 105 탱크 사단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인민군 2군단이 현재 청와대와 서울을 조준하고 있으며 서남전선 장제도와 무도의 포병들은 연평도 불바다를 서울 불바다로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북한군이 24일 한국 청와대와 서울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해 진행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동영상을 20분가량의 기록 영화로 만들어 27일 방영했습니다.
많이거 쌓인 승모와 돌로를 펼쳐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괴뢰 반동 통치 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도저히 불마당질 해버리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훈련 시찰 영상을 사흘 만에 기록 영화 형태로 공개한 건 다소 이례적입니다. 그동안은 보통 한두 달치 영상을 모아 방송해 왔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선전선동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뭐 지금 그 정도 위협을 안 하고서는 김정은이가 위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외부용보다는 사실 내부용이 더 강하고 또 김정은이 와서 목을 자르겠다 그러니까 군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이제 과잉 충성으로 그런 액션 플랜들을 하죠. 뭐 일종의 충성 경쟁이라고도 봐야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25일 모두 4개 면을 할애해 서울 시내를 겨냥한 장거리 포병대 훈련 사진 41장을 게재하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머지않아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릴 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신이 이를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5일 미사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3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며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쏠 수 있게 항상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9일엔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에는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1인 독재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명령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제 국가에서 수령의 말은 곧 법이거든요.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할 길 가겠다는 거겠죠. 일단 자기들이 목표한 그 핵 보유국으로서의 핵 능력은 충분히 고도화 시켜놓은 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다는 거겠죠.
실제로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지난 18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북한이 당장이라도 5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말입니다.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6차례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핵능력을 습득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하려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시 객원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And he is ordering his scientists and technicians to speed up the work on developing.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됐음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북한은 아직 소형화 기술이 아직 안 돼 있고 또 탄두 재진입체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은 아직 ICBM급 핵탄도 미사일은 보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고 하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젊은 김정은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보여주지. 아마 이런 젊은 김정은의 통치 행태와 같이 맞물려서 지금 북한의 행동이 행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실시 시기에 대해 닉시 연구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 무렵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nuclear test taking place around the time of this party workers party.
김진무 박사도 5월 노동당 대회를 전후한 시기가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15일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당 대회라는 어떤 자기 업적을 부각할 수 있는 시점이 핵실험이라든가 어떤 기타 어떤 그런 것들이 김정은에게 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보다는 아마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지도력을 과시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걸로 삼기 위해서 조금 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반면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당대회 이후 평화협정을 둘러싼 대화의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핵실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은 당대회를 거친 다음에 피스 평화적 시그널을 한번 보내보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평화체제 이 소위 그 동시 논의에 대한 것을 북한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이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결의 22701을 채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평양에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지금 그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핵탄도 미사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을 할 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면 할 수가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입장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해질 가능성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한층 강화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위해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무엇이고 북한의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KN-12를 지상에서 발사하는 실험을 했다고 지난 22일 보도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잠수함에 장착한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잠수함에서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처음 실시했고 뒤늦게 공개한 영상에서 시험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의 당시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 무력은 영원히 백승만을 떨쳐나갈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잇따라 수중 사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은 영상을 공개하며 시험 성공을 주장했지만 한국 국방부는 조작된 화면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등장한 SLBM이 점화 과정에서 폭발했으며 과거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발사 영상과 합성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cud video was used to show the end of the launch. That was done in June 2014. They just recycled that footage there.
그러나 전문가들과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2-3년 안에 SLBM의 전력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SLBM의 개발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육상에 발사대를 만들어 사출 시험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발사관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재설치해 사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중에서 잠수함에 설치된 발사관을 통해 물 위로 발사하는 사출 시험을 하는 것인데 북한은 현재 2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미 텍사스주 안젤로 주립대학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교수입니다.
This capability once acquired and it thus far appears to be much closer than many pundits previously predicted.
벡톨 교수는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필수 요건을 대부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기술 완성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LBM을 쏘려면 잠수함이 적어도 3,000톤 이상이 돼야 하지만 북한은 발사 때 충격이 적은 콜드 론칭 방식을 사용해 자신들이 보유한 2,500톤급 잠수함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건 이를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하고 한반도에서 대북 방어 체계를 단번에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SLBM은 근본적으로 상대국의 핵 선제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지상 발사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데 그 위력이 있습니다. 지상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가 돼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지만 SLBM은 잠수함이라는 발사대가 표적을 향해 움직이는 만큼 사거리가 길지 않아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SLBM은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SLBM에 탑재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과학자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의 말입니다.
Miniaturization, I think, is overplayed as something that's technically difficult for states. And you had a weapons program that dates back to the 1980s.
올브라이트 소장에 따르면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가만 남았습니다. 때문에 SLBM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군이 추진해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나 킬체인,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역시 발사 징후나 도발 원점을 파악하기 힘든 SLBM의 특성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지타운 대학 전략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은 SLBM을 판세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규정했습니다.
When fully operational, it could provide the regime with a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would significantly enhance its deterrent capability if its land-based nuclear weapons were to be destroyed.
SLBM이 핵 공격을 받으면 즉각 남은 핵으로 상대를 보복할 수 있는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해 상대가 함부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을 거듭할 경우 결국 SLBM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인 만큼 미국과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에 대한 일부 지원 활동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대북 행정명령 13,722호와 관련해 발표한 최근 문건에서 대북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활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 지원 활동과 북한 내 민주주의 구축 지원 활동, 교육 지원 활동,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비상업적 개발 사업 지원 활동, 그리고 환경보호 지원 활동이 포함됐습니다. 자산통제국은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송금도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이 승인된 활동을 위해 북한 정부, 북한 노동당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것도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 행정명령에는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광물거래,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수출과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유엔의 대북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영양과 보건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영양지원사업과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보건사업에 각각 미화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5일 공개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 1일 이같이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의 프랑스와 라살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은 국제인도주의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사 대변인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5년부터 지난 11년간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2,1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북한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니세프에 55만 달러를 지원해 영양실조에 걸린 5살 미만 어린이 13,000여 명을 치료하고 490만여 명에게 필수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캐나다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공장에서 영양 강화 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대북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케버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당초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 내 87개국 220만여 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목표액으로 1억 9,600만 달러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23일 현재 모금액은 1억 210만 달러로 목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대북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1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도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85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올해 초부터 25일 현재까지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1,4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두 나라는 새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 아퍼 대사가 24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퍼 대사는 회견에서 이번 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council did indeed speak by consensus. The council made clear that it is unaccepta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이사회가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계속되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퍼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퍼 대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고위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도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연설에서 이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초점을 맞출 전문가 그룹의 신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계속 중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통과 국립외교원 등 주요 기관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지난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립외교원, 세종연구소,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의 개회사,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1부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조윤영 교수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에 있어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의 도발에 대한 규탄적 의미 그리고 국민들 간에 있어서의 소통 이것을 위해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북한의 도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여기에 따른 이제 국민적 공감을 통해서 적절한 우리가 해야 될 대처 이런 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공감 대토론회입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는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에게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한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들었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자발적 비핵화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 조약 체결 등 비확산을 주도한 국가입니다. 두랏 바키셰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입니다.
1991년 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15개 공화국 중에서 4 공화국이 소비에트의 핵 또한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가자흐스탄은 세계에서 네 번째 큰 핵 미사일 잠재력을 갖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면서 독립하기 전에도 가자흐스탄의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너스라는 정책하에서 가자흐스탄 국민은 자기 뜻을 표할 수 있게 되었고요. 80년 말 때는 가자흐스탄 국민이 특히 핵실험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의 제일 큰 핵실험장은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큰 핵실험장은 가자흐스탄 시민 버가틴스키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운동을 해가지고 결과는 가자흐스탄 정부가 시민 버가틴스키 핵 실험장을 문을 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흐스탄은 독립하면서 핵보다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북핵 미사일 도발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와 북핵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일부 토론회에서 재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 개선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가 국가 범죄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반인도 범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권 그 가해자 책임 있는 사람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부에 대해서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까지도 지금 권고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와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유엔의 어떤 그 입장과 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금년 3월 2일 날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서 인권 문제 우리가 병행적으로 이거를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70호에서는 뭐냐면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북한 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인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한 2부에서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최진욱 통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일반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천안시협의회 유병수 회장입니다.
안보 사항도 그렇지만 그 정치 사항 때문에 맞물려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집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모두 어려워가지고 지금 사실 안보보다는 이렇게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가서 오늘 토론회 잘 들어가지고 전한 시민들한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8명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역 협의회장님,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 또 국가위원장님 포함해서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국 정치권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에 나설 후보자들의 홍보전이 곧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20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다음 달 13일에 치러집니다. 지난달 25일까지 그 후보 등록이 진행됐는데요. 전국의 253개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모두 94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3.7:1의 경쟁률입니다.
이 한국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금치산자라든지 법적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지만 25살 이상의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전국 전역이 그 25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 지역마다 정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거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19살 이상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지역별로 가장 많은 민심을 얻은 후보가 최종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등록된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남성 후보가 844명, 여성 후보는 지난 선거보다 많아지긴 했지만 100명으로 성별 차이가 많습니다.
네.
최고령 후보, 서울 서초와 전라남도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지역에 출마한 74살 출마자가 있고요. 최연소 후보자, 경남 양산과 부산 3개 지역, 서울 동대문 지역에 출마한 25살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이 과거 한국의 선거를 보면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고향을 알리는 유세라는 것이 떠들썩하게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그 유세의 방법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확성기라든지 마이크를 이용해서 웅변 형식으로 유세를 했다면 요즘 한국의 선거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뭐 일단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 홍보전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후보자들의 등록은 지난 25일까지였지만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31일부터 할 수가 있고요. 이 선거일 하루 전인 12일 자정까지만 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 양복에 배낭을 맨다든지 뭐 1970년대 입었던 교복을 입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눈에 띄는 옷으로 지역 유권자들 만나서 이름을 알리는 겁니다. 후보자의 대형 사진과 주요 공약을 새긴 현수막을 이동식 차량에 장식을 하고요. 지역의 주요 교차로 앞에 세워두고 이 귀를 자극하는 홍보음악을 트는 겁니다. 로고송이라고 하는데
네.
귀에 익으면서도 경쾌한 리듬의 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후보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답니다.
일단 노래로 관심을 유도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귀를 솔깃하게 하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노래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가수들의 노래가 많고요. 또 이 노래에 개사를 해서 후보들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로고송 제목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다들 특별한데요. 슈퍼맨, 당신이 최고야, 힘내라 힘, 무조건, 다 바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꼭 그 변화와 개혁에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호소하는 듯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네.
한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이런 모습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이군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헌법재판소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8일에 이루어낸 합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국민이 직접 구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소원이라는 건데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과 이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에선 민변이라고 부릅니다.
네.
민변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시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요?
이 한국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배상 청구권을 할 수 없게 했다는 것, 이게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또 할머니들은 재산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또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골자입니다. 명백한 위헌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한일 정부 간의 합의 역시 절차적 참여권, 또 알 권리 침해를 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내려진 헌법 결정입니다. 네. 위헌 결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헌법 소원은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여행을 온 단체 중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진풍경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은 인천 월미도 공원에 1,500마리의 닭튀김이 차려졌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어보죠.
네.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건강식품, 화장품 기업이 한국에 단체 직원 여행을 보냈습니다.
네.
매년 뛰어난 실적을 낸 직원들에게 보상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처음으로 해외 보상 관광이 한국으로 결정된 겁니다. 지난 26일과 27일까지 선발 때 VIP 방문에 이어서 3,000명이 한국에 이미 도착을 했고요. 오늘 다시 2,500명에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입국해서 모두 6,000명의 중국 사람들이 한 회사에서 한꺼번에 한국에 온 겁니다.
네.
이 첫 상륙지인 인천뿐 아니라 지금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뭐 한국 곳곳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6,000명이 단체로 한국 여행을 나섰고 그것이 회사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 휴가다. 정말 이 대국의 명성답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여객선 크루즈로 오는 것이 아니라요. 비행기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베이징과 다른 등 중국 24개 도시에서 출발한 비행기인데 모두 158편입니다. 도착 시간마다 대형 버스가 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리는데 이 버스만 해도 140대가 필요했다고 하고요. 버스를 일렬로 쭉 세우면 뭐 1,540m 이들의 여행길을 안내할 가이드 280명이 동원됐습니다.
네, 참 대단하네요. 이 중국 아오란 그룹 직원들의 한국 단체 여행, 그러면 주로 어디를 다녀보는 건가요?
네, 지난해 중국에서 좀 큰 인기를 누렸던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의 촬영지가 주요 여행지입니다.
아, 네.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인천 신도시인 송도 지역을 둘러보는데요. 그중에 인천대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역시 드라마에 나왔던 곳이고요. 인천 차이나타운, 경기도에 있는 동화마을, 성남의 모래내 시장 등을 찾아갑니다.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를 찾아가서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체험을 해보고요. 먹거리도 찾아보고 또 쇼핑을 하는 일정인데 오늘 이들이 서울에 입성해서 장덕궁을 관람을 했고요. 저녁 식사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미도 공원에 닭튀김 그 파티를 연 겁니다.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치킨, 그러니까 닭튀김과 맥주를 즐겼던 것인데 그걸 체험해보는 건데요. 4,500명이 한꺼번에 닭튀김을 먹는데 1,500마리, 또 500ml 그 맥주 4,500캔이 차려진 그런 치맥 파티입니다. 인근에 있는 닭튀김 전문업체 55곳이 이 닭튀김을 조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한국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해 국제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서 테러가 발생했던 파리와 브뤼셀 테러범들 가운데 상당수가 벨기에 국적자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벨기에가 왜 테러의 온상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